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또 기억하며 또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굴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1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았듯이 사무엘상 8장 7절과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또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나 또한 그를 버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굉장한 희망과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한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왕으로서 잘할 거라고 또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버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언제까지 너가 울겠느냐? 나는 그를 버렸고 새로운 이 왕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왕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인데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모든 힘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왕을 세운다면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분위기는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아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도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요. 4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왜 또한 이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왜 떨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공포 속에 있고 분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른 왕을 세운다면 이 사울이 화가 나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모두 다 쳐 죽일까봐 아마 공포에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이 사사 역할도 하고 대제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지도 모를까봐 이렇게 두렵고 떨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왔다, 제사드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장로들을 초청하고 또한 이세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그리고 또한 그 드렸던 제사물들을 먹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합니다. 사울을 세울 때에 이 사무엘이 본 것은 그의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다른 왕을 세우실 때에 키와 용모와 잘생긴 것과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일 때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봤을 때에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왕을 세우신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냐 라고 했더니 한 명이 더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를 불러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른 이제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셔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렇다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기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들어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TV나 라디오를 들어도 믿지를 않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도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또한 우리가 중심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이 있었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다윗은 형들이 그 제사에 참석해서 왕으로 세울 때에 거기서 참석했지만 다윗은 겸손히 양을 치고 있었다. 성실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이거 봐라 이 다윗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12절을 보게 되면 겉모양과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데 다윗 동안 이렇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고 중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인데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22절 패하시고 사울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다윗이 선택됐고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가볼까요? 대략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언제 이 시를 지었다고요? 자신이 죄를 짓고 나단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 이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까지 우리아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나단이 와서야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골리앗도 해치우고 또한 사울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악이며 죄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나 또한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며 또한 성실하고 충성되며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한 거라고요? 1절에 보라고 나왔습니다. 1절에 보라고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며 내가 성실하며 겸손하며 내가 무엇을 선행을 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성품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을 봐라. 그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했지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악뿐이다. 다윗을 보아라.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주시고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든 인생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또한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 뿌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윈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순종적이며 능력이 있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매료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리를 위대한 인물로, 썸바리로 변화시킨다. 또 그 과정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 또한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다. 그 은혜가 다윗의 삶에 있다.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런 존재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로 또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가운데 또한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또한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그들과 동행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것이 영광인지 알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 용서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는 그 노력과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이며 더 큰 헌신과 봉사가 또한 베품과 나눔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셨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긍휼이 끝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겸손히 섬기시며 겸손히 사랑하시며 겸손히 용서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빠져 허우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삶을 정말 열심히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함께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